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저희 집에 노트북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아웃돼 버려가지고 조유빈 집사님이 그 기증한 그 컴퓨터로 오늘부터 이렇게 금요일부터 했는데 혹시 그 모니터 하나하고 자판기하고 마우스가 잠깐 어디로 발이 달렸는지 잠깐 안 보이는데 혹시 보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낮은 장소에서 잠깐 이탈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로 23절까지 다 함께 짧기 때문에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사랑과 역과 공과 오래 참과 자기와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승리할 법이 없느냐.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이들도 이해되게 도와주옵소서, 잘 경청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을날 아름다운 별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니, 전 항상 한 번 정도는 별을 보면서 또 저희는 창문을 항상 저희 커튼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열어놓잖아요. 탁 열어놓으면 별이 보여요, 별이. 별이 쏟아지는 그런, 별이 빛나는 밤에 항상 잠을 자게 되는데 여러분 별을 보면 어떤 생각 하세요? 저는 갑자기 이걸 묵상해서 가을 하늘에 맑은 하늘날 별을 보면 무슨 생각을 내가 많이 하지? 근데 여러분 갑자기 제가요 저에게 예전 학생 때 들었던 그 가요가 나 생각나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980년대 후반에 유심초의 사랑이여라고 하는 노래 그 우리 또 나이 드시면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찬이 그 노래 모르지 항상 찬이가 그런데요 엄마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행가를 잡아 내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옛날에는 지나가면 길거리에 막 유행가를 틀어놨어요. 몇 번 왔다 갔다 이랬던 거야. 머물고 가 한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돌아왔더니 사랑이죠 지금 가방을 누가 보고 가버렸어요 그만하라고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뭐냐면은 사랑을 노래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랑 그러잖아요 사랑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글을 좀 한번 뽑아봤어요 누가 33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가치 있는 사랑은 오직 한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은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랑이에요. 소중한 사랑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사람과 하고픈 나누는 사랑이에요. 행복한 사랑은 마음의 일체에 의하여 나누는 사랑이에요. 뿌듯한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포근한 사랑은 정으로 나누는 사랑이에요. 아름다운 사랑은 두 영혼이 하나가 되는 사랑이에요. 황홀한 사랑은 두 육체가 하나가 되는 사랑이에요. 건강한 사랑은 부부끼리 나누는 사랑이에요. 건강한 사랑. 용기 있는 사랑은 사랑하고픈 사랑과 나누는 사랑이에요. 끈끈한 사랑은 핏줄에 대한 사랑이에요. 감격적인 사랑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사랑이에요. 깜찍한 사랑은 아이와 나누는 사랑이에요. 예나 깜찍한 사랑 나누고 싶어요. 때묻지 않는 사랑은 첫사랑이에요. 순진한 사랑은 순간의 사랑은 마음이 배제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은 마음이 합치된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은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나누는 사랑이에요. 불행한 사랑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과 나누는 사랑이에요. 값싼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자주 바꾸는 사랑이에요. 천박한 사랑은 육육에 치우친 사랑이에요. 억울한 사랑은 마지못해 사는 사랑이에요. 비참한 사랑은 굶주린 상태 사는 사랑이에요. 가난한 사랑은 받는 사랑이에요. 무모한 사랑은 주인 있는 사랑과 나누는 사랑이에요. 우울한 사랑은 사랑할수록 아픔이 더해지는 사랑이에요. 애절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비굴한 사랑은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사랑이에요. 외로운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아쉬운 사랑은 미련이 남는 사랑이에요. 고독한 사랑은 혼자서 나누는 사랑이에요. 초한 사랑은 강제로 나누는 사랑이에요. 쓰디쓴 사랑은 이별한 사랑이에요. 세상에 여기다가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올렸습니다. 이것만 올렸으면 완벽했을 텐데 이게 빠져있어요. 제가 여기를 하나를 첨가했어요. 34번째 가장 위대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이것을 왜 빼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막 글들을 써놔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희는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9주 동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9주 동안에 9가지 열매에 대한 시리즈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뭐냐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에는 크게 다섯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남녀 간의 사랑은 무슨 사랑?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필레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 그 다음에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 같은 사랑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 그런데 욕망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집착적인, 거의 막 뭐에 사라지는, 거기 막 사람이 미치는 그것밖에 모르는 요즘 현대인들이 뭔가에 다 미쳐있잖아요. 성공에 미쳐있고 돈에 미쳐있고 뭐에 미쳐있고 그걸 뭐냐면 에피투미아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에 집착돼버려요. 한 가지에 집착하는 그런 사랑을 그렇게 해서 에피투미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께 다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사람들이 사랑, 사랑 그러잖아요.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에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본질, 에센스는 뭐냐면 사랑이세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의 성품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사랑의 성품을 인간에게 부여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최초로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뭐랬어요? 딱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를 하면서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를 통해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이 원래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변질돼 버렸어요. 변질돼 가지고 이 사랑이 뭐냐면 자기 방법 그 다음에 세상적인 사랑으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 사랑과 아니면 지극히 내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 학문의 풍조에 밀려서 하는 사랑인지를 여러분 잘 보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알려지고 있는 대부분 사랑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참된 사랑인 줄 알고 그걸 그대로 우리 내재에 내면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사랑할 때 계산을 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것을 제대로 알면 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본질, 사랑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한 이 사랑의 참된 사랑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 원제가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가치를 어떻게 두셨냐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율법학자가 613개의 율법을 가져왔어요. 예수님께 이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 사람이 다 외웠어요. 박사니까, 석학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모세의 이 토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박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613개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야기를 해서 이 율법학자 한 대를 탁 맞고 예수님한테 환복했죠. 와, 대단하다. 10계명도 보고 봐도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이잖아요. 다 거기에 귀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예수님이 가르쳐준 건 뭐냐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친지 아세요?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가르쳐. 사람, 사람들이요 많은 은사를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잘 버는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리더십에 대한 은사를 소유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근데 막 우리 믿음 안에서 은사가 있는데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사랑이다.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그 사람. 내 생각과 다른 그 사람, 도저히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런데 사람들을 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데 너희들은 가장 큰 은사를 삼으라, 다른 은사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은사를 가장 추구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일찍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랑의 가치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성령의 열매는 참 뭐예요? 사랑,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분야에서 사랑의 가치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까이 하고 그분을 예수님을 대내 구세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가장 먼저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게 사랑 먼저 맺히는 거야. 왜? 이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말을 뒤집어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또 뒤집어 보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중에 또 앞뒤 문맥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자 16절 17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5장 16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22절 23절 예, 읽었으니까 놔두고요.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무슨 열매를 맺는다? 육체의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본인도 경험했어요. 로마서 7장에 가면은 고백하잖아요. 항상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데 내 안에 있는 뭐가? 죄의 이 죄성이 자꾸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인전장을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호라 보고 싶다더니 오호라! 그랬어요.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냐? 자기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살기 싫고 나도 좀 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이 공부한 사람. 사도 바울도 고민을 했어요. 내 안 항상 성령의 법과 이 육신의 법이 둘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저 깊이 내면 속에 나온 지극히 내 자아적인 생각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은 사랑이라고 하는 참된 열매를 맺어가기가 힘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강같이 경계하노니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음행, 그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사람 원수가 맺어져요. 그 다음에 분쟁,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분쟁. 그 다음에 시기, 아마 누가 시기하는 거, 분내, 분을 내요. 당 짓는 거, 또 이게 막 이렇게 끼리끼리 그룹을 만들어. 아이고, 우리는 저 사람, 우리끼리 모이냐? 분열. 이게 분열하고 관련된 게 많죠. 분열합니다. 이단, 투기,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술 취함, 방탕. 이게 뭐냐면은 육신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나이스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진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우선 사랑을 잠깐 놓고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5장 24절을 봐볼까요? 5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죄와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내가 내 육신의 법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죄악, 내 탐심, 그다음에 정욕, 욕심, 이 육체가 이끄는 이런 방법대로 육신의 열매만 나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구원받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육신, 내 자아, 내 고집, 내 모든 것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죽어도 내가 어떻게 돼요?
사랑.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하면 어이구 나 이러면 안 되겠냐 그러고 다시 십자가에 죽어. 있다가 또 성령 충만하면 또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육신의 방법대로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우리를 죽여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성경에 사랑에 관한 것 많이 있잖아요. 사랑의 특성도 많이 있고 사랑에 대한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할 때 말씀할 때 좀 특징적인 거,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사랑,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 신약을 첫째로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 사랑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어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할 수도 있겠고 제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씀인데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 바울,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이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많은 사랑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8장을 생각해봤어요. 요한복음 8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어요. 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여자를 가운데 두고 서 있고 전부 돌을 들고 있어요. 이 그 여인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됐어요. 왜냐하면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들켰을 때 돌로 쳐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에 자기들은 순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혹시 돌 들고 있으면 빨리 보세요. 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여야지!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 앉으셔요. 땅에 앉으시더니 땅에다가 성경이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글씨를 썼는지 땅에다가 글씨를 써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막 묵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너무 고민을 해서 땅에다 뭔 글씨를 써요. 글씨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찾으러 가시고 흘려 마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일어서라고 딱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쳐. 그러니까 율법은 그 말씀은 거역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그러면서 메시지를 누구에게 내냐면 그 사람들 각자 양심에다가 딱 호소하는 거예요. 토라를 들어서 그냥 석양이 아니라 그 사람들 양심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앉아갖고 이제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했더니 그 이야기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양심에 가책을 꿰고 나도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돌 한 명 두 명 버리더니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돌을 전부 얹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딱 하시는 말씀, 그때 그 얘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은 사랑을 깨달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정죄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좀 더 실제로 이야기 해볼까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정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너 죽여 살아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고 어째 너는 사는 게 그 모양이냐 죄를 지을 때 막 평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는 어째 사는 게 그 모양이냐 자기에게 화살을 돌리면 좋은데 너 때문이야 근데 사람들이요 엄청난 착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에 손가락 세 개가 자기한테 온다는 거 모르죠. 네? 너 때문이야! 그럴 때요 손가락이 너 때문이냐면 이 손가락 세 개를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다른 사람이고, 이런 다른 잡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때문에 안 하잖아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안 돼. 세 개가 잘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자기가 놓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씨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정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나 누구도 정죄하지 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있으면 저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 만나서!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여기 청년들 결혼하는 그 배우자들, 내가 절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절대 못하게 했다고 내가 반드시 가르쳐 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가르쳐 준 사랑,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랑이냐면, 바울도 많은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님이 인도한 말씀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대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저는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이 자본주의적 사회에 제가 살고 있고, 뭐 이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적 사고 이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를 주면 뭐예요? 하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뭐냐면 내가 투자를 했으면 반드시 여기서 이윤을 얻어야 돼요. 네? 이 손해보고 피해본다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이런 나라들은요, 누가 자기들에게 피해를 가했잖아요. 반드시 보복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보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래요. 왜냐면 구약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악은 악으로 욕은 욕을 하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보복을 하죠.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뭐냐면 내가 투자를 했으면, 내가 뭔가 심었으면 반드시 거기서 뭔가 취해야 돼요. 그래서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현대인들의 이 가치관과 내면서의 인격 형성이 되어버려가지고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어도 뭘 베푸냐면은 뒤끝을 생각하고 베푸는 거예요. 뭔가 돌아올 걸 생각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구제하고 누구에게 그 선물을 주려거든 어떤 사람에게라 나한테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너에게 하나님이 갚아주겠네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저 사람이 뭘 바라고 나한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받았으면 하늘의 상금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현대 자본주의적 사고가. 그런데 많은 이 현대인들이 사랑을 하는데 내가 뭔가 받을 것을 계산하고 이해관계를 생각하면서 타진하면서 한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냐. 사도 바울이 또 하나 가르쳐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에베소서 4장 15절인데요.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을 하면 좀 더 의미가 더 깊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렇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한국 성경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우리 다 영어를 좋아하시면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뭐냐?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라.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영어로 이렇게 되죠. 원어 의미냐면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진실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얼굴에 여기 더러운 게 묻어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게 묻어있었는데 묻어있는 게 진실이죠? 사실이죠? 야! 너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네. 더러운 게 뭐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 얼굴에 더러운 거 묻었어. 네 얼굴 뭐야? 자, 이게 뭐냐면 폭력입니다. 폭력. 사랑이 없는 진실은 폭력입니다. 진실 진실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고 사랑이 없는 진실은 폭력입니다. 언어적 폭력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 사랑하는 부모가 야 너 거기 더러운 거 묻었어 그 뭐야? 그러면 그 자식들이 부모가 그 말할 때는 뭘로 받아들이냐면은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그 어떤 사람한테 자기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느낌도 받아본 적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진실을 말해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남편을 엄청 사랑하지 않아. 그때 같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야기했어. 남편도 부인한테 지금 사랑하지 않아. 막 화가 나서 따다다다다다다 이랬어. 나중에 그게 뭐냐? 다 뭐냐면 어느덧 폭력을 만나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죠. 저도 찔린 이 말을 하고도 찔린대요. 자식한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하니까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분이 나가지거나 아니면 너는 이걸 알아야 돼. 사랑을 하지 않아. 근데 너는 얼마나 네가 잘못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따다다다다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이게 사랑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언어적 폭력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뭐냐면 상처, 아픔, 낙담 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만약 어떤 공동체가 그렇게 하면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정말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정말 우리 인격을 기가 막히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 핵심적인 진리로서다라고 저는 가능할수록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십시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때까지 그것을 알 때까지 참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할 때 그런데 이런 것 좀 이야기도 드린다면 왜 하세요? 왜? 평생 같이 나 사랑했으니까 어떤 말도 받아주는데 사랑도 안 해. 그런데 진실을 말하면 당신 뭐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일찍 우리에게 천하 범사의 목적은 이룰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말을 멈춰야 할 때는 그래서 때에 맞는 말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사랑의 특성 베드로가 가르쳐준 겁니다. 베드로가 가르쳐준 베드로서 4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가르쳐준 사랑이 뭐냐면은 허단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어떤 사람이 안 예뻐 한다고 너 안 예쁘네? 자, 사랑을 하지 않는데 진실을 말했어. 나 안 예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너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잘못이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사람의 몫이죠.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몫이죠. 근데 성경에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심판권은. 그러니까 이 잘못을 하고 흠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묵살을 시켜버리고 터뜨려버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을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겁니다. 왜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너무 신기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너 뭐 그래 내가 부인한 건 좋아. 그런데 그 여자 앞에서 나를 욕하고 저주까지 해? 그러면서 나 모른다고 네가 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따졌으면 베드로 얼마나 베드로가 아픈 데 있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나타나가지고 너 뭐 왜 그랬어?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Do you love me? 그리고 나 사랑하지. 제가 주님 사랑이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더 새삼스럽게 물어보세요. 근데 너 나 사랑하지? 아시잖아요. 주님 왜 자꾸 물어보세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도 너 잘못했다고 따지지 않고 그냥 그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 허물을 퍼뜨리는 기가 막힌 사건이 있는데 누구냐면 노아죠. 노아가 원래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노아가 자기 와이프하고 술을 먹고 잠자리를 했어요. 잠자리를 하고 그대로 자버린 거예요. 근데 함이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그냥 이게 옷 다 벗고 자고 있으니까 동네 반대에서 소문을 다 내버렸네. 그런데 그걸 제일 먼저 누가 했냐면은 샘이, 샘이 야벳을, 원래 성경에 샘이 먼저 이름 듣는다. 샘이 야벳이라고 말해가지고, 야, 아버지가 옷 벗고 있다는데, 그것을 덮어주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보면서, 하체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가가지고, 옷을 하면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덮었어. 덮고 아버지 얼굴을 본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죠. 그랬더니, 딱 이 상황에 대해서, 노아가 딱 일어나고 보니까는, 함은 소문을 냈고, 샘이, 하고 야벳은 도와줬어. 샘이 주도를 했고 야벳은 도와줬으니까 세 명이 어떻게 하냐면은 함 너는 저주를 받아서 앞으로 너와 네 자손 대대로 너는 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도 종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가 이걸 주도했으니까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래서 이 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야고 야벳은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동참했던 야벳에게 너는 부하게 될 거라 축복했더니 야벳 족속들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야벳 족속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도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이 뭐냐면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 16절에 누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헐벗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언니 뭐? 그 다음에 굶고 있어. 야 반찬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말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형제가 옷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주고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그거 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가르쳐준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죠. 요한과 야고보가 가르쳐준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교단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가르쳤었냐면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진짜 그리스도인가 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요한복음 말하면 그 열매 무슨 열매냐면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고 당신 사랑 때문에 너무 제가 좋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느끼게 하면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남편도 마찬가지 자식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자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교회는 두 가지만 있으면 문제없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지 아니면 사랑이 넘치면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사랑이 있으면 예, 더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목사는 설교를 잘해. 막 금상첨화를 하고 막 청산을 시켜내. 그런데 설교가 사랑이 없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일까 주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